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은 그 이제 이자를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것을 금하는 장면인데, 이 내용은 현대적인 그 경제 상태와는 그 본질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경제 상태라는 것은 자본을 대는 것과 그 자본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자 간에 이 구별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돈을, 자본을 내는 사람이 그 이익을, 이자를 원하고 이자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 활동이 됩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이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출애굽기 22장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있군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이니라. 레위기 25장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레위기 25장 35절.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와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이 우리 성경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겁니다. 돕는 거니까 그의 가난을 빌미로 삼아서 그의 모든 것을 착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네 부를 쌓지 마라 이런 것이 됩니다. 이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 지금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다 그거죠. 출애굽기의 기록은 또 레위기에서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하여 내 그래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과 또 무슨 가치와 보람, 부, 건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언젠가 십계명의 계명을 전체로 묶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다. 홀로 충분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신 분이 아니다.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의 대상이 되실 수 없는 분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다. 또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이게 다 남의 것을 뺏어서 내 필요를 채울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각박하게 대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오늘 요구, 이식을 취하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에게 줄 수 있거든 내 것을, 내 살을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도관 같은 거죠. 수도관에 물이 통하지 않으면 그 수도관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야죠. 그 수도관이 이 물은 내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돈뿐이 아닙니다. 지위 혹은 무슨 지식, 어떤 재주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가 돼요. 어떤 것을 가졌거든 그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남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거죠. 돈 갖고 얘기하지 말고 같은 원리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여기로 갑시다. 똑똑한 것. 똑똑하다는 건 뭡니까? 남보다 먼저 본질을 꿰뚫어보고 남보다 먼저 해답을 알고 남보다 먼저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분별과 지혜가 있는 것을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끙끙거리는 걸 보면 답답하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에 그 공부 잘하는 반장이 있는데 늘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어느 선생님이나 얘를 봐라. 이렇게 똑똑한 학생을 봐라.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라고 늘 꾸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장 이름이 이대원인가 뭐 그랬어요. 이제 늘 그걸 이제 마음에 시샘을 내고 있었던 박동준이라는 학생이 기말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을 딱 받았는데 딱 보니까 아는 건 이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쓰고 나왔어요. 한 3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이대원 반장은 한 시간 내내 뭐 끙끙거리는 거예요. 역시 다르구나. 저 문제를 다 푸는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종이 울리고 답안지를 내고 이제 시험이 끝났죠. 그거 풀었어. 하나도 못 썼어. 박동준이 기고만장한 겁니다. 나는 3분 만에 못 풀겠다고 알았는데 너는 똑똑하다는 반장이 한 시간을 끙끙거리고요 모르겠다는 걸 알았단 말이냐 이렇게 돼요. 우린 똑똑하다는 게 그가 똑똑함으로써 내가 준비 못한 것을 이 사람이 준비시켜주고 내가 분별 못한 것을 이 사람이 분별시켜주는 것으로 내 옆에 이 사람이 그늘로 무슨 의지할 것으로 피난처로 존재해야 되는데 똑똑하면 돌아다니면서 괄세를 한단 말이에요. 늦는 꼴을 못 보죠. 36은 37은 못 참는 거예요. 37이 21이잖아. 3을 7번 더하고 안 되는 게 박동준이 더할 때마다 틀려. 어떤 때 15가 됐다가 어떤 때 26이 됐다가 더할 때마다 내가 저거랑 같은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저주스러워. 똑똑한 사람 쳐놓고 느긋한 사람이 없다고요. 저만 빼놓고. 저는 아파서 그렇게 됐어요. 그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자가 혹은 지위가 있는 자가 거들럭거릴 때는 교만하다 그래요. 저 교만하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막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급해하면 그걸 당한 사람이 주눅이 들고 저 성깔 못됐다 그러질 않아요. 우리나라 풍토가 왜? 공부 잘하면 모든 걸 용서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뭐든지 혜택을 입었어요. 너무 나라가. 그래서 공부 잘하고 못된 것들만 만들었어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못된 건 계속 못되고 공부는 안 해요. 예전에 우리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이 자기 옆에 있는 짝꿍에게, 같은 반 학생에게 무슨 혜택이 있냐면, 하다못해 커닝 페이퍼라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나쁜 놈 같은데요. 네? 그럼 커닝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죽어가는 학생을 보고 외면을 하면 그게 돼요? 그것도 안 되죠. 고민을 해야죠. 돼요? 요즘 IMF 시대가 되었고 교회 올 상식이 없는 사람이 가끔 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떤 고급한 지위를 가졌다 그래봐요. 지위를 가지면 참 못나게 굴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대의원을 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구의회 의원이라든가 시의회 의원이라든가 뭐 교회로 말하면 장로가 된다든가 여러 사람은 대표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대표가 됐다는 건 전체 의견을 모아서 그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되면 우리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언젠가 한번 그 음식점에 가서 앉았는데 옆에 그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정치가 어떻게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청꾼이 하나 따리를 붙은 거예요. 그날 저녁을 내나 봐요. 계속 뭘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윗사람한테 딸이 붙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의 비리를 고아 바치는 것이 큰 충성의 표예요. 그 이 친구 계속 그가 어떻게 병신짓을 했고 어떻게 못난 짓을 했고 어떻게 뒤에서 맞아 죽을 짓을 했는가를 계속 진짠지 아닌지 모를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 계속 먹으면서 그래? 나한테 한번 엎어놓을 거야. 내가 한번 버릇을 고칠 거야. 정치가가 되면요 개인적인 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가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지위를 주는 거예요. 지위 권리라는 건 뭐예요? 그 권리는 그 권리가 필요한 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라고요. 우리는 대통령 그러면 줄 안 서도 좋겠다. 뭐 비행기 탈 때도 공짜라며 이런 생각부터 먼저 나간다면 그럼 대표가 되면 내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 확인을 하지 대표가 돼갖고 무슨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장관이 한 분 있으셨죠. 그 구역에서 이제 장관 된 걸 축하해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모인 자리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함께 축하하는 간단한 모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 교인 중에 장관 하나 나왔다고 가서 부탁하고 가서 괜히 만나면 응? 아, 좀 떨지 말고 좀 모른 척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옆에 좀 하지 마시오.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답사를 했어요. 그래도 같은 교인 중에 장관이라고 하나 생겼는데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하시오.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고 그분은 할 것 같이 굴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정신은 이 정신이란 말이에요. 안 될 걸 되게 하자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혹시 여러 사람을 위하여 쓰이는 자리라는 걸 최소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누가 굶는 자가 생겼다 그럼 도와줘라 말이죠. 그를 살려내라 말이죠. 그걸 기회로 해서 이자를 붙여서 그의 모든 것을 싹쓸이 하지 말라 말이에요. 서양의 역사를 보거나 동양의 역사를 보거나 농노라는 이상한 계급이 왜 생겼냐 하면 이 조그만 자기 땅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큰 부자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로마가 그랬던 겁니다. 로마는 땅을 자꾸 넓히고 나라를 이웃 나라들을 침략해서 땅을 넓히고 그리고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농토를 나눠줬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받은 농토에다가 외국에 나와서 전쟁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임금 안 주고 농사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많은 농산물을 싸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자기 농토 가지고 자기가 농사 진 사람들이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농토를 이 지주에게 갖다 바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작일 비슷하게 된 거죠. 농노예요, 농노. 전쟁의 포로가 됐거나 자기를 팔아먹고 어떻게 무슨 범죄를 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경제 그 유통에 거기서 말하자면 실패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 말이죠. 똑똑하다는 것은 똑똑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똑똑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만 못한 사람 없으면 자기가 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아둔한 사람 뭐 이번에 월드컵 하는데 루마니아 선수들이 머리를 다 색깔을 칠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전에 박정희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아침에 얼굴이 노래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저건 어느 종족이에요? 계시록 25장에 나와 있다. 봐라. 누구나 하는 게 신문에 다 났어요. 응? 루마니아 애들은 금색 물을 들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다 났어요. 근데 뭐 얼굴이 희뿌려갖고 쫓아가고. 아니, 이상한 족속, 화송인지 목성에서 온 족속 같은 팀이 하나. 그래서 제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박정희 목사는 오래 데리고 있을 작정이에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것으로 누굴 가서 들추지 말라고요. 그의 무식함과 미련함을 들추지 말라고요. 실수하기 전에 얼마나 이렇게 막아주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실수하기 전에 똑똑한 게 뭐예요? 그게 똑똑한 거죠. 똑똑하다는 건 본인이 똑똑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건 식인종이죠. 그죠? 똑똑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여러 사람이 지식과 분별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가 남다른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지위로 인하여 사람에게 말을 시키면 서로가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는 거예요. 정치가 그런 거는 정치가들이 왜 욕을 먹어요? 정치가란 원래 한 나라가 그 시대에 제일 그래도 나은 사람을 뽑아서 현재의 나라의 운명과 또 그 나라의 미래를 준비케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눈앞에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는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일을 준비할 실력이 없어요. 분별로나 뭘로나 정치가랑 거기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정치가는 다 어떻게 됐냐면 자기를 뽑아주는 선거인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몰입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는 자기를 뽑을 유권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장 시급한 이익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고요. 그 나라가 더 내용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그 이상과 도덕성과 무슨 삶의 본질에 있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보다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서 한 나라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죠. 그 임진왜란이 났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여러 해 전에, 10년 전인가, 뭐 그렇게, 그, 이율곡 선생이 10만 강경책을 건의를 했다고요. 다 반대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때 우리나라에 10만이라는 군대를 그렇게 만들 만큼 그렇게 인구가 많을 때도 아니고 그런 군비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쳐들어올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반대한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은 뭐 반대한 수밖에 없는 안식이 짧았다 치고 식견이 짧았다 치고 반대한 사람이 누가 끼어 있었느냐 하면 오송과 한음도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항복 대감과 그 누구예요? 이덕형 대감까지 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율곡이 뭐라 하냐면 대붕의 뜻을 어찌 바퀴벌레들이 알리오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나고 선조 임금을 데리고 북으로 피난을 가게 돼서 임진강을 건너는데 밤에 비는 오고 강은 건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뛰어와요? 여기 혹시 이항복대감이 있느냐고. 그래서 나라 그러니까 사당집인데 정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이율곡 선생 돌아가신 이율곡 선생 사당 비슷하게 하면서 정자를 크게 하나 지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늘 기름칠을 해서 그 정돈을 해놓으라 그랬답니다. 근데 거기 나중에 이리로 임금님 행차가 어느 날 올 테니까 그때 이것을 이항복대감을 주라 그랬어요. 받아보니까 종이 펴보니까 불화자 하나 써있더래요. 그래서 그 정자에 불을 지르고 그 강을 무사히 건넜답니다. 그때 이항복대감이 이런 게 나도 까마귀 때였구나. 나도 까마귀 때였구나. 나는 좀 내다보는 줄 알았더니 이율곡 선생이 그때 10만 강경책을 얘기할 때 본인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정치가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치가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와 또 미래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가장 힘있는 이기적인 날강도 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모든 삶에 있어서 아무도 정직하거나 희생적이거나 남을 돕는 일들을 당연히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촌지 주고받지 마라. 그럼 왜 다 웃고 비웃냐 하면 큰 도둑놈은 안 잡고 작은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웃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 큰일부터 해야 돼. 이걸 지금 정치 얘기하거나 지금 뭐 어쩌자는 얘기 아니야.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은 생겨나가고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면 교회와 교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럴 때 무엇을 근거로 했다고?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하나님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거예요. 우린 종되었던 자리에서 부름받아 나온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린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의 모든 보상과 필요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 필요를 공급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죠. 이것이 이런데 묻어나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착하게 살아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삶의 모습 속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배워 나와야 되는 일들이다 말이에요. 돕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내가 있으므로 누가 혜택을 받느니 그럴 거 해보셨어요? 그 유명했던 만화 중에 이정문 씨라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 수막질 여사 쓴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그 만화가 하나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는데 누가 슬쩍 뛰어들어간 거예요. 우산이랑 반밖에 못 쓰잖아요. 언제나. 하나 뛰어들었어요. 같이 좀 쓰고 갑시다. 그래서 딱 째려보더니 우산을 탁 땅에 내리고 반을 확 짓밟고 반쪽만 쓰고. 넌 뭐하고 있다가 이 장마철에 우산도 준비 안 하고 있다. 남 우산 밑으로 개 들어오느냐. 난 그 꼴 못 봐. 이러지 말라 말해요. 우린 다른 족속이라고 해요. 우린 루마니아라 말해요. 알아요? 우린 다르다고요. 난 애써서 여기 왔고 나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이 자리에 왔는데 너는 여태껏 팽팽 놀다가 이제 와서 밥 까쳐 먹고 나보고 나눠 먹자고? 나눠 먹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을 보실 것이요. 여러분이 수돗물 딱 잠그고 수돗꼭지 채우고 안 열면 녹이 쓸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면 불평과 불만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에 안 차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 손길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을 하면 불평 불만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며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요 감격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인하여 함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찬송 속에 여러분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은 늘 돈을 품 안에 껴안고 자도 속이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해서 결국 병원 가서 수술해서 가슴을 째고 돈을 넣고 꼬매고 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쓸 때는 가서 다시 째고 꺼내고 또 꺼내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무슨 불교식으로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뭐요? 공의를 베풀라고요. 성경에서 공의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라. 자에게 가서 아첨 떨지 말고 힘없는 자 편이 되어 피난처가 되고 그늘이 되라. 이게 공의, 하나님의 공의.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마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늘 이런 부요한, 이런 감사, 이런 찬송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금고에 돈이 있어서가 아니며 우리의 세상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로 부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우리 인생을 기적과 능력으로 쓰시려고 합니다. 순종하여 신자된 인생의 자랑과 열매와 그 감사와 찬송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